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4월 27일 일요일 첫 번째 명령.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첫 인류를 위한 학교였으며 창조세계와 교제를 통해 그들과 그 자손들이 창조주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장소였다. 엘렌 화이트는 그 순결한 부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 아래 있는 자녀였을 뿐 아니라 전지하신 창조주에게서 교훈을 받는 학생이었다.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이 저들에게 교훈과 기쁨을 주는 다함 없는 원천이 되었다. 부좌 선지자 50. 창세기 2장 9에서 1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금지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에 사용된 명령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어근 차와는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 처음 나타난다. 어떻게 특정한 지식을 금지할 수 있는가? 많이 경험하고 아는 것은 항상 유용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처럼 특정 지식이 가져오게 될 기나긴 고통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철저하게 교육하기 원하셨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천 년 후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했을 때 주께서는 그 결과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기로 선택한 결정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점점 더 악해짐에 따라 당신의 언약 백성은 너무 세속화되고 그들의 목적에서 멀어졌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던 인간의 통치를 더 많이 겪도록 두셨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니엘서의 환상에 묘사된 제국들의 연이은 등장은 이방인인 열방에 대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에덴에서 처음에 주셨던 자유 대신 겪는 수세기 동안 속박의 생활이 이어졌다. 이는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가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이후의 고통을 막기 위해 금지하신 것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통치 아래 자유 대신 속박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의 차이를 배워야 했다. 묵상.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금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적용.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 지식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대에게는 획득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멸망의 넓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불운의 수문이 열렸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면 그분도 우리와 반대되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분의 모든 요구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증언보감 2권 122. 몰랐으면 좋았을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끔 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비록 저희가 죄악 세상의 굴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덴의 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소망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드러내면서 슬퍼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가장 기뻐해야 할 다윗 왕이 승리한 이 전쟁에서 죽은 압살롬을 못 잊어 크게 슬퍼하므로 모든 군사들의 분위기가 침울해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2절과 3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때 요압이 왕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요압의 주장이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압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제서야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옳은 얘기를 용감하게 잘 말했는가요? 요압의 주장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의 기본 생각이나 성품이 요압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인 처사처럼 보여지는 요압의 모습에서 어떻게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압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개념의 공의가 죄의 모습입니다. 요압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개념의 공의가 죄의 모습입니다.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요압은 객관적 시각을 통해 다윗 왕의 처신을 비평하였습니다. 요압은 말하기를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행위는 장관들과 신복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행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장관들과 신복들이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고 사랑하는 자는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장관들 그리고 신복들의 생각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장관들과 신복들이 미워하는 자인 압살롬은 사랑하고 장관들과 신복들이 사랑하는 다윗의 군사들은 그들의 충성에 대해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죽인 일로 인해 미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미워할 짓을 한 사람은 미워해야 한다는 요압의 주장은 우리들이 생각해봐도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압과 같은 생각을 할 만큼 지극히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틀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주장은 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행위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의 생각은 대다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사랑해줘야 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다윗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절대적 관계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압처럼 객관적 입장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 줘야 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그 값을 반드시 갚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9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로 23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여기 나오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갔을 때 그 앞에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다윗 왕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 줄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신하들은 시므이를 죽이자고 요청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오늘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시므이에게는 직접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저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말 그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실된 마음이었고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그리고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죽기에 앞서 임종의 시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전에 용서했다고 말했던 그 시므이를 결단코 그냥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요압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우리와 틀리지 않은 생각과 품성을 가졌던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에게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말로 저주한 시므이를 결국 죽이라고 유언하는 다윗이 어떻게 칼과 군사로 자신을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은 살리기를 원했고 또한 그가 죽자 그를 죽인 군사들이 민망하게 드러내놓고 슬퍼하며 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친밀한 부자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입장의 아버지로서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을 나름대로는 깊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죽이러 올 만큼 악해질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으로 품어서 돌이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압살롬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요압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대적 개념 속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압의 생각은 사단이 가졌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본성대로 절대적 사랑을 쏟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는 우주의 질서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지만 배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가해야만 우주의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배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을 그래도 여전히 더 큰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면 배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주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주장했을 때 3분의 1이나 되는 지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사단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의 생각은 객관적 시각이었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공감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감되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본질은 바로 사망,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3분의 1의 천사들, 그리고 요압이나 그의 여러 군사들이 상대적 개념의 사랑을 공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모두 피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사랑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적 개념의 사랑을 쏟으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피조된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취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사망 곧 죄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 하는 모든 선한 일조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모습,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느 것이 옳으냐, 혹은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또는 성경적이냐를 따져서 결정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정신에 가깝고 맞는 것인지를 고려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의식 속에서 던져지는 말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들 역시 상대적 개념이 공이라는 죄의 모습의 마음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렇게 악하게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저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였나요? 아니면 맞아 그럴 거야. 잘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당대에 받지 못하면 그 후손들에게까지라도 반드시 저주가 임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벗어난 즉 사망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스데반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그런 행위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생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상대적 개념을 따라 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적 개념에 따라 사는 것을 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순처럼 보여지고 바보처럼 느껴져도 그 삶이 의의 삶인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천사 기별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이해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를 포함한 재림교회의 저술가들은 세천사 기별의 선포가 19세기 밀러주의 운동과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 Sabbatarian Adventist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은 재림교회 초기에 조직하기 직전에 안식일을 준수하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0년대 말과 1840년대 초에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끝, 곧 1843년에서 1844년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를 것이라고 말한 밀러주의자들의 선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좌천수 개발은 그러니까 1830년대 말과 1840년대 초에 밀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 여름부터 찰스 피치 등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서 밀러주의자들을 불러내기 위해 발한 경고들로 이해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전한 것이죠. 결국 교회들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1844년 이후부터는 안식일의 빛을 전파하고 받아들였으며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화이프인은 말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침내 1860년에 건강기별을 받음으로써 또 1880년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를 폭넓게 얻게 됨으로써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0년대 말과 1840년대 초에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끝, 다시 말하면 1844년, 43년과 1844년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를 것이라고 말한 밀러주달의 선포였고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 여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서 밀러주달에게 나오라고 경고를 바란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기서 나온 자들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1844년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전하고 또 성소기별을 전한 그것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재림운동과 결부시켜 역사적으로 이해한 역사적 이해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상교적인 개념을 말하는 엘렌 화이트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통찰력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1858년에 받은 엘렌 화이트의 대쟁투 계시에 나오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그 계시에서 현대 진리라는 견고하고 요동함 없는 플랫폼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새 계단으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천사 기별은 진리의 견고하고 요동함 없는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새 계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플랫폼으로 올라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플랫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 자들의 올라간 신자들의 온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밀러주의자 단체 안에서 처음으로 전파되던 때에 이 세 가지 기별을 모두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밀러주의 경험에 관하여 말하면서 앞서 기별이 전파되었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주의자들은 1844년에 이르기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고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이 1844년 이후로는 특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다는 초기의 이 개념이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수년 동안 그들의 교리적 체계를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온 것입니다. 즉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전하는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화이트보이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렌 와이슨 플랫폼에 서 있는 밀러주의 무리를 묘사한 다음 후에 플랫폼에 접근하여 그 기초를 연구하고 거기로 올라간 기타 비밀러주의자 개인들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으로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다른 개인들이 있다는 말은 1844년 후에도 계속하여 세 기별을 모두 전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850년에 이미 엘렌 화이트는 기별의 요지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그 진리의 힘에 굴복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858년에 그녀는 더욱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셋째 기별을 받으려는 많은 이들이 앞에 두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천사들의 기별에 나타나는 진리의 완전한 사슬을 보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들의 체계 안에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나에게 이 기별들은 몸을 지탱해주는 다치로 표현되었다. 또한 개인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의 많은 기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890년대 엘렌 화이트는 몇 차례에 걸쳐 이 세 기별을 지속적으로 동시에 전파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892년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삼중 기별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묘사된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바로 그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음성으로 대풀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896년에 그녀는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으며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을 선포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기묘한 일이며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거듭 반복해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가 없이는 셋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랫법은 기별 2권 104쪽 105쪽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삼중기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만 둘째와 첫째와 둘째가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1897년에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기별들은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묶여 있다. 다른 것 없이 하나만 전달될 수 없다. 또한 1900년에 그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셋 천사의 기별은 결합되어서 세상에 그 삼중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경고의 삼중기별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랫법은 기별 1권 372쪽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적이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하는 때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보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갖는 선교적인 의미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제철을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하는 세상의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한 중대한 사업, 곧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증언 9권 19쪽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기별,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구성된 진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 진리는 모든 대륙의 흑암을 비치고 바다의 섬들로 뻗어나가야 한다. 인간의 어떤 고함품도 이 사업을 지체시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증언 6권 133쪽입니다. 재림교회는 새 천사 기별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세 단계의 기별로 이해하면서 또한 1840년 이후에 전해진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 새 천사의 삼중 기별을 전하고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에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조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뭐라 말했는가? 참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성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요.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서 그분의 인성을 오해할 여지 없이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람과 같은 본성, 곧 인성을 참으로 자신 위에 취하셨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공적인 인성이 아닌 철저한 인성,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사람과 실제로 하나가 되기로 동의하신 진정한 참된 인간이었다. 가르법 기별 1권 244쪽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을 갖고 계셨다. 성경 속 5권 1130페이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엘렌 와이시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단히 실제,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인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렌 와이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도 매우 명백하게 천명했는데요. 그분의 신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온전한 인성에 제한을 주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면서 그 신성이 인성에 어떤 제한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인성화되지 않았으며 또한 인성이 두 본성의 결합 또는 통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엘렌 와이스의 진술들에는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대한 그녀의 진술들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신학적인 주석이라기보다는 주로 대략적인 설명이나 강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주요 표현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또 히브리서 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다 또는 문자적으로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여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도 거리낌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